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조건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비즈니스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이 모두가 진리로 인정받고 그 진리로서 역사되어야 진리인 것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구분한 것입니다. 공적 영역에 있어야 진리와 사적 영역에 있어야 진리가 다르다. 그래서 퍼블릭 월드와 프라이빗 월드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유럽과 미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있는 진리관입니다. 그러나 과연 진리가 한 영역에 있어서만 진리, 이것이 한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의 통용되는 진리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고백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만 진리로 고백하는 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영역, 모든 영역에서 다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되는 한 단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중요한 원칙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돌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미래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매우 값이 있는 가치로 인정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발견한 가치에 대하여 대담하고 용기 있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에 실패한 경우에 보면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도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자신의 삶과 에너지와 그리고 심지어 물질을 투자해야 그것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도 그 모든 비즈니스를 행하는 과정 또 그 이후에 기쁨과 행복이 와야 합니다. 만일 수억만의 그 엄청난 재물이 나에게 조만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비즈니스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스트레스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세 가지 원칙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 비즈니스, 뭐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뭐 경영 비즈니스에 대한 책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이런 그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신문이라든지 강의 때 이렇게 하는 그 비결을 보면 놀랍게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잭 웰치라는 그 GE라는 그런 회사에서 잭 웰치가 어느 신문사에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중요한 원칙들을 말해달라. 세 가지만 말해달라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비즈니스맨이 한 말입니다.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듣던 말 아닙니까? 한경중 목사님께 참된 신자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해달라 할 때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참된 신자의 조건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가 보면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실현하고 순종하는 기업이 성장해요. 요즘을 보면 기업이 성경대로 하고 교회가 과거에 타락한 기업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은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세상의 정치 지도자도 교만하면 언제나 떨어집니다. 교만하면 실언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면 세상의 정치가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본받고 싶은 지도자,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보면 겸손합니다.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 깊은 가치를 움직이는 진리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한 소장농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값진 보석을 매매하는 보석 상인의 비즈니스, 이 두 개의 비즈니스를 이 짧은 구절에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직종이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한 소장농은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밭을 일구는 중에 우연히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보석 상인은 자신이 찾고 찾았던 한 소중한 너무나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발견하는 방법과 루트는 달랐습니다.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려고 밭을 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 상인은 자신이 목표로 했던 바로 그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수동적으로 발견했고 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운데 발견된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개의 루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연처럼 보이는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갈급하고 고민하고 찾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발견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애쓰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의심하고 자신이 추구하고 경험해보고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처음 온 새 신자 가운데 청년 기업가가 있는데 이분은 구도자의 생활을 오래 했어요. 투자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태원에 큰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예요. 그런데 이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야,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탐구해 본 거예요. 불교의 교리도 열심히 공부해 보고 또 심지어는 일본 신사까지 가서 다 방문해 보고 소위 용하다고 하는 그런 신사 다 가본 거예요. 하여튼 이 진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것들은 다 들여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니 내가 이렇게 찾아 다니는데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일본 신사까지 다 방문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이런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의 경험적 태도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방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 메이저리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전 세계의 가장 객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않고 내가 결론을 내린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 여기가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라는 걸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갈급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노력하던 중에 마치 진주상인처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견했든지 간에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노력해서 찾아서 발견했던지 간에 발견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가 발견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발견되어진 것이다. 내가 찾은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아진 것이다. 진정한 믿음에 들어오면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라는 것이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의 시각을 거꾸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거꾸로 봐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전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아져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경쟁입니다. 내려놓아야 보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 아주 어린 단계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지나서 세상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보다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자기를 낮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다. 순수함을 말할 때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나기를 낮춘다. 그 말씀은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두 아이를 키우면서 더더욱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안 보여요.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 저는 아무 쓸모 없는 인간입니다. 저를 그렇게 유념치 마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만 유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허리가 휘어져도 업어야 돼요. 이 어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도무지 그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근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유학을 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고 두 살 어린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트리니티 신학교가 전형적인 시카고 백인, 유태인 백은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어느 한 부자가 이걸 집을 기증해서 시작된 학교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부잣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블릭 스쿨에 가면은 주민들이 싫어해요. 세금으로 유학생들 공부시킨다고. 그러니까 첫째는 가서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터울인데도 우리 딸은 유아부에 가면은가 별로 그렇게 차별을 못 느끼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몇 년 차이가 아닌데도 유치원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도 가정환경이 달라도 그저 똑같은 친구로 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유치원 때 되면 남녀 학생들 이렇게 손붙잡고 그냥 가잖아요. 선생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생기죠. 못 잡을 이유, 잡고 싶은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겨요. 요즘 애들은 뭐 다릅니다만은 요즘 애들은 그런다 그러죠. 3살짜리 아이들이 유아원에서 어느 남자에게 여자에게 나 너 좋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아이가 어머 우리 이래도 되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우리가 뭐 한두 살이냐? 3살이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점점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둘째가 경험한 건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차별이 없고 권력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쉽게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자기를 낮춘다는 것,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하지 않고 서기 왕따를 지키지 않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거예요.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자기를 낮추면 그냥 퇴출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요즘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은 하여튼 고도의 정치 전략이죠. 막말을 막 쏟아내서 하여튼 정치인은 본인의 장래 소식 외에는 다 도움이 된다 그러죠. 어떤 소식이든지 막 쏟아내므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잠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시절에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지나가서 자라면서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냐는 나라, 그러나 실제 존재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지가 못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엄청난 종교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학교. 대학교라는 엄청난 종교 세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지만,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그건 종말이에요.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보류의 상태, 대기의 상태가 허락된 것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구원받을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땅에 떨어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의 이 기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자라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갈아지는 버려지는 심판의 때까지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보류된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리고 그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간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시면 악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벌해보세요. 벌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즉시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유는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그 당시에 신약시대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 그랬는데 왜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막 따졌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혼동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 그러는데 왜 안 오냐? 왜 종말이 더디어 오느냐? 이렇게 항의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 지금 얼마가 흘렀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르지만 지금 AD 몇 년이에요? 몇 년인지도 모르고 사시는군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16년, AD 2016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틀 조금 지난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었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이틀 조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하루같이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 3000년이 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 한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하루처럼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이 빨리 안 옵니까? 라고 대드는 인간들.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이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더 참아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2000년으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한 자들은 빨리 끝내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다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모든 민족, 모든 마을에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어서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 하루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중요한 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지만 발견되시는 거예요. 전 세계 공통적인 아이들의 게임이 있다면 그것은 숨바꼭질이죠. 우리나라에도 숨바꼭질 있죠. 미국에도 문자 그대로 hide and seek라는 단어로 있죠.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나라의 숨바꼭질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저 어떤 나라에 가든지 하여튼 이것은 장난감도 필요 없고 어떤 도구도 필요 없는 사막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이 숨바꼭질이에요. 모래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여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은 당연히 뭐 너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숨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술래가 숨은 친구들을 발견하는 데에 이 숨바꼭질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술래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숨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우리가 숨바꼭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저랑 이제 숨바꼭질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데에 다 집에 가보세요. 그건 숨바꼭질이 아니죠. 이 공간 안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바운더리 있어야 이게 숨바꼭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숨바꼭질에서 술래가 이제 찾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찾은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들킨 사람도 좋아해요. 아니, 들켰으면 억울해서 울어야지, 땅을 치면서. 아, 내가 들키다니, 그러면서 울어야 되는데 막 좋아해요. 막, 나 찾았구나, 그러면서 들켜놓고 좋아하는 게 이게 숨바꼭질의 묘미예요. 제가 어린 자녀들하고 집에서 숨바꼭질을 아주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이제 제가 술래를 하고 어린 자녀들이 숨죠. 막 부엌 밑에 숨고 다 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숨는 거는 어른들이 금방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금방 찾아버려요. 그런데도 못 찾는 척하고 지나가죠. 식탁 밑에 숨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보이게 내놓고 숨어 있어요. 다리를 확 잡고 잡았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척 살짝 지나갑니다. 다른 데서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막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다 숨었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소리 나는 쪽으로 와서 어른이 아이 찾는 건 너무 쉬워요. 반대로 이제 어른이 제가 술래가 돼서 숨습니다. 아이가 술래가 되고 제가 이제 숨습니다. 근데 뭐 집이 작으니까 뭘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른 수준에 맞게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 내놓고 숨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장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아이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옷장 그 틈을 볼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엉뚱한 데 가서 계속 찾는 거예요. 안방에 아빠가 없다라는 거를 확신하고 다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집을 다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기침을 합니다. 근데 얘가 소리가 어디서 나니까 이제 다시 안방에 들어와 찾습니다. 그런데 또 옷장 안을 열어볼 생각을 못 해요.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옷장 문을 끼익 하고 소리 냅니다. 그리고 더 열어놓습니다. 반쯤. 아이가 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습니다. 딱 발견합니다. 찾았다! 그리고 막 좋아해요.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위대해서 찾은 줄 알아요. 아버님 열어주셨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디어 찾았다. 아빠가 보여준 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영역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나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 우리가 엉뚱한 곳에 배회하면 너예요. 하나님께서 기침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되어진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발견,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발견은 마치 밭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너무나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토록 찾고 찾았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숨겨졌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감격이 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 숨어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절규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욥기 내용이 다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잖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시니까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다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저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발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 반드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투자한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이 농부와 이 상인은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팔았으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작은 밭과 진주 하나뿐이에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치지 않았어? 자신의 멀쩡한 재산을 다 팔아서 작은 밭을 사고 멀쩡한 것,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을 때 그 진주를 허리춤에 차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진주 하나를 허리춤에 차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망했어? 라고 말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판 것은 손해입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판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 그것이 아니라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통곡하며 다 팔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팔다니 억울하다. 아닙니다. 기쁨으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내게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로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발견했으나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 헬라로 바이오스라고 하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이 바이오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여러분 만일 이 제한적인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조에 영원한 생명 두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듯이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투자해서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인생의 생명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의 원리대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면서 계산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한번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투자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이 땅의 것 같은 가치를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배를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온 부유함인 거예요. 투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것은 손해요, 희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귀한 희생이랄지라도 그것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합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 핍박 속에 어떻게 순교할 때 기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농부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에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투자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발견되었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그것은 손해와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기쁨의 투자라는 것. 여러분 단기 선교행 하면서 마치 순교자처럼 그렇게 억울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기쁨의 투자인 것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하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공로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공로의식에 빠졌죠. 주여,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 아닌 것은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의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번역하면,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희생이 아니야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요, 그리고 기쁨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이 세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장차 분명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은 손해요 희생이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로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의 투자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며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